오늘 함께 은혜받은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이어서 계속 보십니다. 출애굽기 14장 전반 다 봐야 되는데 1절부터 14절만 읽겠습니다.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노력하여 바다와 요르단 사이에 피하리로다. 바닷가에 장막을 지어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를 만나며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백성의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가지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그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봇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문을 열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짜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긴 것이 아니냐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긴 것이 광야에서 죽은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리하시겠습니다. 저 앞에 나온 대로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 주의 신은혜와 공의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위기와 기회. 네, 오늘 말씀이 들려질 때 내 삶 속에도 이러한 위기가 있고 또 어려움이 봉착했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은혜로 여겨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뭘 흠모할 수 있느냐.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많이 있지만 누가 참된 믿음의 사람인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가 복을 경험했고 은혜를 경험했을 때보다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믿음에 반응을 하냐가 그의 믿음을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위기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위기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하면서 우리가 다 꽃길만 걷고 다 복되고 형통함만 경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면서 우리에게 고난과 위기를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과 위기가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답이 될 수 있고 또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위기라는 것은 살아가면서 누구든 예외가 없죠. 남녀노소 구분 없이 빈부귀천 차별 없이 국가적이든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관계적이든 질병이든 수없이 위기가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출애굽하자마자 이제 홍해 앞에 닥친 위기를 어떻게 그들이 처신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인가, 어떻게 일하는 것인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반응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여성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빅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곳 바알스곤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예.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간혹 우리가 위기를 만나게 되는 원인을 잘 살펴보면은 대부분이 인간의 탐욕과 불신앙과 죄의 그릇된 판단에서 자초하는 것입니다. 오늘 선데이스쿨에서 날카로운 대립관계, 그죠? Sharp disagreement. 어떤 그런 날카로운 대립관계가 있는 이유는 내 주장이죠. 자기가 옳다는 내 주장이죠. 거기에 대해서 위기를 경험하고 또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날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위기는 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발생한 위기란 얘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더 이상 나갈 수 없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은 거기에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할 때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모세를 세워 애굽 왕 바로를 열 가지 재앙을 내서 두 손 들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가르쳐서 이제 노예라 부르지 않고 이를 내 백성이란 칭호에서 다시금 이름을 바꿔서 하나님의 군대다 칭호를 바꿔주십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라 하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군대로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 번 전투를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첫 번째 대적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왕의 대적의 바로의 군대입니다. 바로 왕이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자유와 해방을 내주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었죠. 막대한 노동력을 상실하고 애굽의 경제에 큰 손실이 있음을 알게 돼서 그들을 잡아서 다시 노예 삼아야겠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하든 원치 않든 애굽 왕은 이 바로와의 군대와 일전을 벌여야 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근성 갖고서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책임 전가를 하죠. 당신이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합니까? 그죠? 오합지졸입니다. 어리고 나약한 처자식과 노약자들과 가축까지 동행을 하고 기동성이 민첩하지 못하고 그 뒤에는 바로의 정예병이 선발되어서 최강을 자랑하는 그런 전차부대죠. 오늘날 말하면 기마병을 동원해서 추격전을 벌입니다. 우리 이거 3절 말씀 보실까요? 몇 절이죠? 600승이라고 비유했죠. 5절. 네, 7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막 쫓아옵니다. 이 결과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 결과를 잘 아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이 바로 2절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쫓겨서 도망하면 뿔뿔이 도망하면은 와합지졸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배수진을 치게 하는 명령이에요. 출애굽기 12장 14장 2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을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빅돌 사이에 비아히로다 곧 바알스곤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제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해방시킨 것에서 후회하고 이제 600병거 또 기병 데리고서 오늘날 말하면 최신의 무기 전차부대와 최강의 정예병을 데리고서 이스라엘 추격합니다. 뒤에는 홍해 앞에는 애굽 군대가 길을 막고 있고 진퇴양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어디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길이에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기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바로의 이 왕은, 애굽의 바로 왕은 이 사실을 알고 쾌제를 부리면서 이스라엘을 마치 독관에 든 쥐다 그러면서 좋아하죠. 그것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말하기를 그들이 이 땅,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니라. 그렇다면 오늘 성경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배수진을 치게 하신 것은, 배수진이라는 것은 그 뒤에 강이나 바다를 등지는 것, 배수, 그죠? 등져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어서 힘을 다해서 싸우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갖는 것이 배수진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수진을 치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음을 비유해서 이르는 말이 배수진을 치는 건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매우 위험한 전법이에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다. 이런 정신으로 배수진을 치고 싸워야 할 때 이런 단어를 쓰는데,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거 전법으로 봐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 네. 쥐도 도망갈 길을 내놓고서 모는데, 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도들에게도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때로는 배수진을 치게 할 때가 있어요. 진퇴양난을 겪으면서 과연 그 이유가 뭘까? 자, 이사야서 5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우리가 때로는 인간의 윤리와 잣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다,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하지만, 우리는 인간의 윤리와 판단의 잣대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배려요. 배려. 그들이 뭘 보면은 전쟁을 보면 다 도망갈까 해서 그들을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이 바닷길로 인도하지 않고 어디에서 광야로 인도했다고 말했잖아요. 왜? 바닷길로 간다면 블레셋 군대 만나서 전쟁 나면 뿔뿔이 다 도망갈까봐 하나님이 친히 배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따 이후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이걸 통해서 뭘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걸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싸움을 보여주려고 이런 이해 안 되는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해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또 보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자,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묻는다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보고 느끼고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훈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대표적 사건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내리신 10가지 재앙들이죠. 물론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을 그 출애굽기 12장에 심판하여 드러내 보여주는 입증이 해주었습니다. 그죠? 너희들이 여기는 신, 그것이 신이 아니라 그것은 뭐다? 내가 참신임을 일러주고 깨우쳐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지만 하나님의 뭐라고요? 함께하심,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눈으로 보여지는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해내고 빼내는 그런 모습을 경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애굽의 바로왕이 아무리 많은 군대를 이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뜻밖에도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막말을 11절, 10절 말씀합니다. 그들이 10절에 그런 말하죠.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셨다. 그래서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셨다는 얘기가 어떤 의미겠어요? 오 하나님 지금 역사하십시오. 이런 의미겠습니까? 그런 의미의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두려워서 소리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에 그런 말이에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두려움이 오니까 여전히 뭐가 드러나요? 노예 근성이 드러나요. 지금까지 뭘 보여줬는데 내가 친히 내 백성 말씀하시고 내 군대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주려고 그래 다루시는 모습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임재하심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한데도 불구하고 왜 두려워하느냐고요. 이해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또 한번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또 한번 일하시고 하나님 친히 싸워주시면은 바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 떨고 모세를 원망하고 출애굽한 것을 후회한다는 그런 원망 섞인 말, 책임 전가하는 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도 있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적용되는 말이냐? 오늘 우리는 어떤 백성입니까? 오늘 역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람을 믿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그 찬송 불렀어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 안이 없어요. 그죠? 왜?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우리를 또한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주님이 첫 열매가 되시고 그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아무리 힘들어도 또 죽을지라도 죽음이라도 우리는 그 결과가 뭐죠? 영원한 영생과 또한 천국의 영생 공납이 우리에게 허락됐던 것입니다. 이 믿음만 있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복을 받은 복의 주인공들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5장 16절도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이 좀 어렵다고 위기를 만났다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예수 믿는 것 후회한다면 이해할 수 없는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해할 수 없는 현대판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그 목적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위기가 오면 위기올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위기가 곧 뭐라고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무슨 기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회. 여러분 삶 중에서 위기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절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는 당황해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을지어다. 오늘 여기서 세 가지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리고 14절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것은 모든 것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크고 작은 위기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말고 운명에 맡겨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잘못 오해하면은 운명론에 빠지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우리는 할 게 없다. 그래서 그냥 꼬다는 모래자만 앉아서 기도만 하면 된다. 그 운명론이에요. 우리는 우리 몫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섭리를 볼 수 있는 그 자리에서라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가만히처럼 꽈놓고 앉아있으라는 얘기가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을 뜨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섭리에 맡기는 거지 운명론에 맡겨서 난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뭐한다? 높임을 받으리라. 시편 46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찬송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15편 3절에 출애굽기 우리 다음 장이죠. 15장 3절에 보니까 이제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모세의 말을 믿고 기뻐하면서 속어치면서 위대한 것들과 함께 찬양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인정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용사하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군대를 일거에 무찌르고 승리하신 하나님을 의인화시킨 겁니다. 여기서 용사는 보편적으로 전쟁에 능한 분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전쟁에 능한 분. 그래서 시편 24편 8절에 아침에 첫 곡 불렀죠. 영광의 왕이 누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다.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을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섭리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베드로서 5장 7절에도 너희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섭리를 바라보는 눈을 뜨고 근심하지 말고 떨지 말고 우리는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와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해요. 또 믿지 못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적군들인 애굽 군대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대적자들이 직접 25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 우리 파워포인트에는 14절까지만 올렸는데 성경 펴놓고 보십시다. 거기 이스라엘 대적자들인 애굽 사람들이 말합니다. 애굽 사람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다. 누가 싸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싸운다는 것을 누구는 알아요? 대적자인 애굽 사람들이 뭔지 아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몰라? 이스라엘 백성 치는 걸 몰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사실을 누가 알아요? 우리의 적들이 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두 정탐꾼이 여리고 탐지하러 들어가죠. 그때 나합을 통해서 듣게 된 말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2장 9절로 11절 말씀인데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나합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것.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과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라합이 고백합니다. 적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일을 정작 몰랐지만 멀리서 바라보는 이방 백성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를 위해 싸우신다는 말을 깨달았던 겁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데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누구를 두려워요? 하나님의 자녀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이 말씀은 모세에게 이제 두려워 떨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어찌할 줄 모를 때 이제 손을 내밀어 홍해를 가르고 그 안으로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이해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세 번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고 또 성경 말씀을 듣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을 품고 성경에 어떻게 대안에 따라서 감동받고 은혜도 각기 제각기 달라집니다. 자, 성경을 단순히 역사의 교과서처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그 성경이 약간의 도움해 주는 교훈이나 지혜를 얻는 책으로 그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인간의 이성을 최고의 잣대로 삼는 사람에게는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이 기적과 표적들이 비현실적이고 황당한 신화처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자로 믿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나를 발견하고 오늘의 위기를 내일의 선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로 영광으로 임재로 그것을 지혜와 능력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처럼 모세를 원망하고 출애굽을 후회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을 다 보시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으세요. 오히려 모세를 책망하면서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자, 16절 말씀인데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많은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 보고 얘기하죠. 지팡이 들고서 바다 위로 내밀어 그리고 갈라지게 해라. 그러면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서 많은 땅처럼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는 이런 능동령의 명령은 모세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능력을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갈라지게 하는 것은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 기적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놀라운 기적을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모세는 그냥 뭐 하면 돼? 말씀을 읽어 해서 그대로 순종하는 일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뭐였죠? 홍해는 갈라졌다는 얘기예요. 21절 말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말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도록 밤새도록 역사하신 이는 모세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시면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에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히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해쪽에는 뭐였어요? 어둠과 구름이 있고 이쪽에는 광명 속에서 홍해의 마른 땅처럼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군대 사이를 구름과 흑암으로 뒤덮여 전진하지 못하게 하시고 반대로 이스라엘 쪽에서는 밤을 밝혀서 홍해를 건널 준비하고 시간을 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진척에 두고서도 어떻게 해요? 공격할 수 없게 하나님이 배려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죠.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말합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를 막으시고 또한 가로막은 홍해를 가르는 일은 하룻밤에 동시에 하심으로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이 무사히 홍해를 건너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고 불평했던 죄를 회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31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다 건넌 후 새벽에 애굽 백성들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 하죠. 그리고 애굽의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어떻게 하죠? 홍해에 들어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에 든 그 손을 내밀어 홍해를 갈라지게 하신 것처럼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 물이 흐르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26절이죠. 모세가 순종했을 때 물이 다시 합쳐져서 그 흐름으로 애굽 군대가 다 수장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은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애굽 군대를 멸하십니다. 보세요. 동일한 홍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가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애굽이라는 절대 위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복의 장소가 되었어요. 동일한 홍해예요. 애굽의 바로에게는 그것이 바로 멸망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무슨 차이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위기 때 어떻게 믿음을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 놀라운 영광과 구원을 보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는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는 증거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9절에서는 모세에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말하고 있어요. 시험하다가. 구약의 학자 아더 핑크는 이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달면서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이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건넜다는 표현이 그들이 홍해를 향해서 발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그 앞에 열려지는 것을 목도했다. 그런 의미로 설명했어요. 바다가 다 갈라진 다음에 육안으로 확인하고서 건넜다기보다도 그들이 믿음으로 걷다는 것에 물이 점점점 갈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고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나갔다. 이 얘기 속에서는 신자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부신자들이 보고 똑같이 행하려 했지만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더 핑크는 이렇게 추적했어요. 자, 모세가 백성에게 요구한 것이 뭐냐? 믿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본 것은 애굽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 위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질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눈으로 보는 것 외에 그 주변에 그 안파에 계시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각은 항상 문제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배후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시각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는 오감이라는 걸 통해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감 중에 하나 뭐예요? 시각.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오는 그걸 보고서 두려워하죠. 그렇지만 모세가 여기서 알려주는 건 뭐예요? 오감이 아닌 또 다른 하나에 대해서 믿음이라는 시각. 이것을 열어서 보라고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 행하신 것을 보라. 구원을 보라.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들 싸워라. 내가 뒤바질 테니까 싸워라. 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을 더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뭘 본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곧 나의 죄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고 고백했을 뿐인데 그 결과는 뭐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일어나는 사건,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건, 그거밖에 없었어요. 모세는 두 번이나 가만히 있으라 말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하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여주겠다는 얘기예요. 뭔가 내가 해보겠다 하는 것,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방해하는 가장 악한 일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가장 잘못한 것이 있다면 거기 로마서의 바울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은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된 것은 단 하나였어요.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것, 그분만을 신뢰하는 것, 그거 하나였어요. 그래서 결과가 뭐였냐? 우리 31절 이미 읽었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결국 우리가 발견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는 명확해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 일들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진퇴양난 위기 상황을 통해서 인생 중에 허락한 이유가 무엇인가? 1차적으로 그것은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죄성이 많은지, 죄성이 깊은지를 보여줄 뿐.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히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였다고 두 번째 보여준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다. 우리가 고난이 찾아올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야말로 스스로 뭘 생각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마땅히 우리가 믿음에 반응하는 합당한 사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오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다루시려고, 하나님 이 고난과 이 환경이 지나가면 나를 어떻게 더 성숙시키려고, 하나님은 뭔 하나님을 또 내가 경험하는 눈금이 또 자라게 하려고, 그런 기대와 또한 신뢰를 가져야 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궁극적으로 이해를 통해서 가진 하나님의 목적이 또 한 가지인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뭘 얻어요?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우리 영적전쟁 공부했죠. 영적전쟁으로 최종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어찌됐든 그 영적전쟁이 치러지지만 그 결과의 목숨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인정되는 겁니다. 하박국 선자는 마지막 날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17절 18절을 통해서 모세에게 이것을 반복해 또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 뭐라고 말해요? 거기서도 영광을 얻으리니 나를 누군 줄 알겠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합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의 끝자락에 요한계시록 있죠.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살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날이 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통해서 하나님 또한 뭐한다?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믿지 않고 불신했던 그들에게는 심판이었겠지만 또한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구원으로 이끌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31절에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최고로 하나님을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믿든지 믿지 않든지 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큐티하고 말씀이 있고 성경 말씀이 있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즉 믿음을 갖고 성경을 대해야 하는가에 따라서 감동과 은혜는 제각기 달라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단순히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지혜를 주는 책으로 경험한다면 그냥 지혜와 교훈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불신론자가 이것을 본다면 신화적인 그런 사건들만 이해하고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은 비현실적으로 믿고 신화다라고 여겨지면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의 죽은 자로서 믿는 사람에게는 오늘의 위기가 내일을 손을 바꾸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변함없이 위기가 변해서 복이 되는 기회를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위기 순간 닥칠 때마다 무엇 할 수 있는가? 엎드리는 것뿐인 것입니다. 엎드리는 것뿐인 거예요. 인간은 다만 엎드릴 뿐이다. 엎드리는 존재일 뿐이다. 다만 그뿐이다. 네, 그렇죠. 육신의 눈을 질끈 감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운명론을 맡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가장 모욕을 행드리가 뭐냐? 하나님께 모욕을 드리는 행위가 뭐냐? 위기 올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길 바랍니다. 모세의 말대로 가만히 있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섭리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건 어떻게 보면 어려운 명령일 수 있어요. 그러나 두 번이나 모세가 이렇게 말한 것, 이 상황에 뭔가 내가 해보겠다고 오히려 그르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믿음의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오.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시기에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또한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내서 우리를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배순을 지르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하실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묵묵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애굽의 군대를 강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많은 땅을 준비한 것처럼 오늘도 당신의 백성인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고 밤새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3장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리라. 예레미야 1장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길 때로는 홍해 같은 한계 상황에 직면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기가 옵니다. 그런 한계 상황을 만나게 되면 자신보다 주변 환경이나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일 수 있죠. 하지만 이런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계에 부딪혔을 때, 위기가 있을 때 원망한다고 해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망한다고 해서 바뀐 거면 맨날 앉아서 원망을 하죠. 그죠? 그게 더 쉽잖아요. 그렇지만 원망한다는 것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0점짜리입니다. 채점해 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는 한계상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원망하기보다 나 자신의 유한함과 무능함을 깨달아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기로 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우리의 위기를 도리어 은혜와 복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공포와 두려움을 떨면서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가르친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견고히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